다니엘서 네 번째, 메네 메네 대갈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 18절에서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은 모두 함량 미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고도 주시고 또 어떤 사인도 주시기도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즉시 응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끌고 버티다가 결국 한번 맞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열심을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가졌다고 해도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 열심에 반응을 하는 사람하고 끝까지 모른 척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번갈아서 보여주는데,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과 5장 이야기도 하나님의 열심에 다르게 반응하는 두 명의 왕을 보여줍니다. 같은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지만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과 같이 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생활을 또 누리는 동안에 교만한 마음이 다시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세계의 그 원더, 세계의 경이라고 부르는 바벨론성을 내려다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군사로 건설해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날부터 왕은 미친 사람이 돼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풀어먹고 지내다가 이제 기간이 차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왕좌를 회복했다고 다니엘서 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징벌을 받고 난 후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왕입니다. 반면 5장은 오늘 본문은 이 벨사벨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모독하다가 그날 밤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그 자신도 허망하게 죽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근동지방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대한 통치력으로 바벨론은 한 80년 정도 이 근동지방의 강력한 제국으로 군림하지만은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신흥제국인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결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문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는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이 왕의 계승을 놓고 아주 극심한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네 명의 이제 다른 왕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생략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 바벨론 왕의 최후, 그러니까 벨사벨 왕의 최후를 부르고 있는데, 이 최후가 아주 충격적이라, 이거 성경 모르는 사람도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최근에 발견된 그 고고학적 기록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외손자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고레스를 선봉으로 하는 그 메대 페르시아 군에게 패하여서 바벨론성에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왕은 신하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 참조하세요. 저게 바벨론 성벽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웅장합니다. 성만 높은 게 아니라 성벽이 마차 6대가 나란히 지나갈 정도로 그 성벽 폭이 넓어서 그러니까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으로써 이 베사벨은 적군이 그 성을 포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계속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병이 이 사람들에게 성으로 진입하는 그 비밀 통로를 알려줬는데 그래서 밤에 기습해서 이 성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이 사람 생각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귀인 1,000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술이 이제 취하니까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탈취한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에다 술을 담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데 예, 뭐 그리고도 우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손가락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어는 손바닥 혹은 손등이라는 뜻인데 갑자기 손들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겁을 하였겠습니까? 저 그림이 그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벽에 저쪽 구석에 글자가 보이죠?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 6절은 제가 공동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여러분 이거 과장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 무서워서 두 무릎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본 경험 있으세요? 우리말에 그 오금이 저리다는 말 아시죠? 이게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신경통제가 힘들어져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현상인데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쓰시면은 혈액순환도 안 되고 도대체 왜 교만이란 단어가 이런 사람들한테 존재하는지 정말 알다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다 교만해요. 여러분 손가락이 나타나고 벽에 글씨가 쓰여진다는 것은 옛날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은 이 산적들이 와서 열려라 참깨 그러면 동굴문이 쫙 하고 열리죠. 그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이걸 동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그 첨단 테크닉의 그 보이스 커맨드라는 게 있는데 보이스 커맨드로 하면 일도 아니에요 이거. 자 여러분 지금 저 하얀 벽에 글자가 나타나는 거 보고 있죠 지금. 제가 지금 타블렛 PC가 없어서 그런데 타블렛 PC에다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 쓰면요 손가락에 글 써요. 이게 손가락을 와이어리스 프로젝터에 연결해서 벽에 붙이면은 벽에서 글자가 막 손가락에 나타나서 써지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놀라서 무릎 떠시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모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술 먹고 있는데 벽에 나타나서 손가락을 쓰니까. 이 이적, 미라클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이제 미라클이에요. 근데 우리 과학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적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애들이 더 잘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믿지 못한 이유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적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적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미래 세계는 어떨지 상상 불가합니다. 성경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 흉내를 내고 뭘 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적 같아도요 우리 한 10년 지나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얘기 하나님이 이걸 못하시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어쨌든 왕은 이제 크게 소리 질러서 갈대와 술사하고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는 큰 상을 약속하지만은 벽에 쓰인 글씨의 해석은 고사하고 읽지도 못한답니다. 그게 무슨 글인지. 하나님께서 쓰신 글자를 바벨론 점령술사 따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꾸고 해석 못해서 점령술사를 불렀지만은 베살벨도 똑같아요.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 점성술을 믿고 맨날 자기 운세를 따지고 뭐 또 적극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500만 명이 있다 그래요.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그래도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게 이 점성술이 어떻게 과학적인 학문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왕비가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잔치판으로 이제 들어닥칩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왕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나 다른 번역들에는 왕의 어머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로 추측이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왕의 어머니 태우예요. 그러니까 이 태우는 다니엘의 그 신변 능력을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걸 봤으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데 왕에게 이제 다니엘을 추천을 하고 이제 왕은 이제 다니엘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14절이에요. 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노라. 신들의 영이 있다는 얘기에 이제 지금 기독교 용어로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걸 이제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이 꿈을 해석하고 이 뭐 이런 것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일한 인물이 다니엘인데 당시 나이가 아마 70여세 정도 됐다고 추측들 합니다. 뭐 아마 은퇴를 했던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나이에 무슨 나라의 세지자를 준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상급과 예물은 거절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애를 알려준 내용이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외할아버지인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에 큰 권세를 주셨는데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왕에서 쫓겨나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마치 들짐승처럼 되어서 들나귀와 함께 하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징벌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실을 그 손자 벨사벨에게 회고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계속해서 벨사벨 왕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22절에서 24절입니다. 벨사벨이여 왕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것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결 우바르신. 먼저 글자의 뜻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합니다. 그게 이제 26절에서 28절인데 이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문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 햇수를 세워보시고 마감하였다는 뜻이요. 드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보라시는 왕의 나라를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갈라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구절을 강조할 때 당시에 실제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의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전부 다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를 사용한 이유가 좀 실제 말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가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다시 말하면 이미 결정되고 확정된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사 형태가 이게 수동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메다는 number, 세다의 수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지다, being numbered. 하나님의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베셀의 통치의 날을 세워서 그 종말을 정하셨다는 의미인데 메네는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워진다. 그 메네를 반복한 이유는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인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센다는 하나님이 세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고 계신다. 다 세고 계신다. 시편 139편 3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세신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욥기 1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이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똑같이 저지르는 착각이 있는데 이런 좋은 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지만은 세상에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빠진 이 어려운 이 절망의 늪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포기하지만은 영원히 계속되는 환난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많은 것들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저도 한참 잘 나갈 때 얼마나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날을 계산하면서 살라는 이 기자의 충고의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날들이, 이런 좋은 날들이 혹은 이런 나쁜 날들이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항상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겔은 이 갈대아 언어로 당신은 저울에 달렸다. 또 히브리 언어로는 너는 너무 가볍다.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방언이니까. 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모자란다는 의미예요. 뭐 우리가 세상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눈치를 살피는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저울에 달고 평가하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다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저울에 달았더니 보기보다 무게가 안 나간다. 여러분 저는 저울에 달면은 보기보다 무게가 안 나가요.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너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너는 남편 자격이 없다. 너는 오빠 자격도 없다. 너는 없다. 아, 이거 이런 말 듣지 않으려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우바르신. 이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and입니다. 파르신, 나뉘다. 그러니까 divided.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나뉘어서 메세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의미인데 이걸 종합하면은 이제 너희 날은 끝이 나고 너는 저울에 달렸는데 함량 부족이야. 그래서 너희 나라는 나누어지고 다른 나라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완료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 판결은 선포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강하고 아주 찬란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풀꽃같이 시드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 우리 사람을 상징한다, 악한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이 이렇다는 얘기면 우리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서 5장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멸망의 날을 선포한 그대로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고레스 왕에게 함락을 당한 것은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따가 주전 539년 10월 11일 라고 세계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바로 그날 밤에 이 성이 함락되고 왕은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은 이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기원전 20세기, 한 2000 몇백 년 기원전 세워진 나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고 하늘에 있는 정원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 그림에 나옵니다. 저 성 높은 곳에 정원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식민지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하여 주는 것인데, 잡혀온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한 것이지만은 이게 하나님 섭리가 숨어 있기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에 선지자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 정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완료형입니다. 미래지만 완료형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서의 선지서의 그 중심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4장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있는 그 무례와 그 교만을 회개하지만은 이 5장에서 그의 할아버지하고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성물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자신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사건이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울로 다르시고 그 날을 계수하시고 그 나누신 결과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교만은 항상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내가 넘어간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섭리라고 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끔씩 그 생쥐가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밑개로 치즈를 달아놓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면은 이 쥐덫에 쥐가 잡혀있는 걸 발견합니다. 할 때마다 제 머리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이 쥐덫을 발명한 사람이 쥐에게 있는 그 욕심을 이용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쥐가 치즈를 먹으려는 그 욕심에 쥐덫에 올라갔는데 자신의 그 쥐의 무게가 쥐덫에 달리는 순간에 안 올라가면 작동을 안 해요. 그 무게를 내서 트리거가 작동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쥐는 목을 강탈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트리거를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도 어쩌면 이 마귀가 달아놓은 미끼를 탐하다가 자신의 욕심과 죄의 그 무게 때문에 마귀의 덫에 걸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제가 이거 집을 때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덫을 올무, 사탄의 올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부, 권세 이런 것들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려고, 미끼로 사용하려고 틈을 보고 있다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사람의 교만이 달리면요. 이거 내가 잘나서 얻은 거라는 교만이 달리는 순간에 트리거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마귀 탓할 것도 없고 하나님 탓할 것도 없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자체가 교만이 결국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맺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천원 덫에 걸린 것 같아요. 자신에게 준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신상들이죠. 헛것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세상을 세고 달고 나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세워지고 달려지고 나눠진다 수동체 라는 걸 모르니까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교만이 점점 자라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조롱까지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성물인데 하나님 전에서 사람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그릇으로 그 그릇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무사하겠습니까? 돌연 손가락에 나타나고 글씨가 쓰여지니까 자신의 위상을 자랑하던 그 잔치판은 돌연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으로 변하면서 다니엘이 등장하더니 하나님의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았을까? 왜 써놨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보고 느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도 여기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그 뭐 신상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것들 우리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한테 주어진 부, 뭐 권력, 지혜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주어졌다고 내 게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나의 정력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누가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 누가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부인 못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를 세상의 중심에다 탁 놓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우상처럼 높이고 무게를 달면은 자기 참 무게가 안 나가는 그 자기가 가벼운 것도 모르고 안 보고 가볍다고 그러고 하나님 것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그런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은 사람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그냥 방관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세고 달고 나누시는 분 매네 매네 대결 마르신 늘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주문같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네매네 대게 우아르신 잘 잊어먹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 권세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받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지만 왕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귀영화하고 큰 권세를 허락한 분도 하나님인데 주신 분 몰라보고 오히려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구원 못 받지만은 현세에서도 뺏기죠. 받은 것도. 자기가 진정한 권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초대한 그 천명의 귀인들에게 아마 과시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신다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교만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까지 나중에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드신 이유가 요셉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고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그 일대 당시의 세계를 그 극심한 가뭄에서 구원을 합니다. 이런 걸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사실 항상 고민하고 쌓여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위도 높아지고 돈도 벌고 물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그걸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삶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신가? 또 내가 가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그 무엇 어떤 재능이 됐든 이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그리고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가? 마귀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거 항상 생각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 이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수동체라는 것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월을 세고 내가 저울을 날고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임을 받고 내가 달리고 내가 나눔을 받는다는 그 엄연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그리고 남을 저울에 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고 세임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 저를 저울에 다녀서 지네들이 뭐 비판하는 거 막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거 뭐 마음대로 떠들라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고 하나님이 세임을 하시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다 부활해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실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타십니다. 그걸 한번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저울에 달려서 전부 다 함량 미달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왕도 하나님 저울에 달리지만은 함량 부족.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도 달아보시는데 이건 함량이 넘쳐요. 고기보다 훨씬 더 나가요. 이걸 발견하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 우리 전번 시간에 다니엘 모든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를 높이시고 영광을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그 6장에 보면은 그 비록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페르시아의 그 왕이 다니엘을 아주 폭진하게 높이 쓰십니다.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세고 달고 정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매네 대결 우바르신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저울에 달릴 때 정말 속이 꽉 차고 함량이 넘치는 알곡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